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5절을 대표 구절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교회의 기도, 교회의 기도, 그 안에서 새 단어와 새 사람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저희를 모아주심에 감사드리고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에 힘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귀한 예배, 귀한 말씀의 잔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구약의 어떻게 보면 유대신앙에서 신약의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의 책입니다. 물론 사복음서 역시도 은혜의 시대에 대한 말씀이 물론 있지만 교회의 시작을 사도행전 2장이라고 봤었을 때,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에게로의 그 은혜의 복음이 넘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았을 때 분명히 사도행전은 그 과도기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역사책이기도 하죠.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은 일반 역사학자들에게서도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러한 역사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아주 놀랍고 드라마틱한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그 사도행전 12장 본문도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그 이전에 12장 이전에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를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회심 이전의 그 사도 사울이었었죠. 사울의 핍박도 굉장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회심이 그 뒤에 바로 전에 있었었고, 베드로를 통한 이방인으로의 성령이 임하는 사건 등이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은혜가 부어지는 이러한 사건을 목격하는 이러한 일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지금 이 12장 이전에 말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11장 19절을 보면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라고 있으면서 핍박이 아주 많았음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26절을 보면 뒷부분에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라고 사도행전에 또한 써 있습니다. 즉 핍박과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이 동시에 일어났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 무렵에 1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이런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열두 사도들 중에 야고보는 두 명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여기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죽음을 다른 유대인들은 기뻐한 것이죠. 참 놀랍죠. 다른 사람의 죽음이 기뻤습니다. 그들은. 게다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남은 제자들을 이끌었던 리더 중의 한 명으로 인식되어 있었고, 베드로를 잡아들이는 것은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는데 가둔 뒤에 그를 겹겹이 그를 지킵니다. 네 명의 한조가 되어 지키는데 아마도 로마 시대의 관행을 보면 두 명은 죄수 옆에 그리고 다른 두 명은 문에 서 있고 그 네 명이 3시간 간격으로 로테이션을 하면서 교대를 해서 밤 시간을 특히 완전히 지냈던 것. 그래서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겹겹이 지켰던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도망갈 방법이 사실 없는 그러한 감시인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드립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 감옥에 들어간 베드로, 그리고 앞서서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도 아마 곧이어 죽을 목숨이었던 것이죠. 여기에 핍박을 가하는 헤롯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서기 44년 정도에 죽었거든요. 역사에 의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사마리아와 유대의 통치권을 받으려고 노력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래서 친유대 정책을 피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헤롯은 기독교 전체를 박해하기도 하고 지도자를 잡아 처형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5절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구절에서 새 단어 그리고 뒤의 구절들에서 새 사람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저는 이 5절이 정말 힘이 되고 대단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직면한 어떤 어려움, 교회의 한 지체에게 닥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한 구절에서 명확하게 그렇지만 간략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몇 가지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세 개를 뽑자면 영어로는 but, 그러나입니다. 세상의 삶을 보면 어려움이 없을 수 없고 고통이 없을 수 없고 시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어 바로 그러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들 그리고 우리가 5절을 생각하며 기억해야 할 단어 그것이 바로 그러나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나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두 번째 단어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 단어를 들으면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 가끔은 사실 가슴이 좀 뛰어야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러십니까? 교회는 진정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지역에서 모임을 갖게 되는 것이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지역에서 교회를 이룬 것이 또 얼마나 귀합니까? 본문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란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로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을 얘기하고 있지 않죠. 여기서 교회는 집단적인 어떤 공동체 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의 큰 역할 중 하나를 오늘 본문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단어인데 그것은 바로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집단으로서의 한 교회가 한 대상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기도죠. 사실은 개인의 기도도 중요한데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있지도 않고 뭐 울부짖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뭔가 기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렇게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기도량이 적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시련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성도가 있거나 교회 전체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함께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성도를 위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됐고 그렇게 믿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감옥 안에 있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일으키며 일어나라 재촉했던 주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손에서 사슬이 그냥 풀려서 떨어졌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감방을 지나서 도시로 인도하는 쇠문도 저절로 열려서 베드로는 그냥 쉽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환상을 본 줄로 생각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백성의 어떤 기대 거기서 건지신 줄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12절을 보면 12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 빠져나오자마자 베드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이렇게 쓰여 있죠. 왜 그랬을까요? 왜 곰곰이 방금 일어난 일을 생각해보고 그 마리아의 집으로 베드로는 향했을까요?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집에 마리아의 집에 언제나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이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것을 베드로는 그냥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깨달았겠죠. 아, 성도들의 기도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성도들의 기도가 나를 감옥에서 풀게 하는 그 이유가 되었다 하고 말이죠.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때로는 작게 여깁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음을 저는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에는 전 세계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쩔 때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목회와 설교 사역을 보기 위해서 온 방문객들을 본당이 아닌 아래층 지하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큰 교회의 본당을 보러 온 사람들은 약간 당황하며 스펄전 목사님의 뒤를 따라 교회의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그 본당 아래층에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방문객들에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제 목회 설교의 비밀입니다. 저희 목회와 설교를 위해 기도하는 이분들이 저희 힘이며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증기기관차의 연료를 위해 석탄을 계속 그 기관에 넣듯이 성도들의 기도는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임을 스펄전 목사님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참으로 그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그러기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의 전폭적인 중보 기도를 요청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 그리고 기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또한 주요 인물 세 명이 뒤에 나옵니다. 한 명은 방금 말씀드린 사도 베드로, 두 번째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로다라고 하는 어린 소녀입니다.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첫 번째 인물 베드로는 지도자였습니다. 사도 중에 한 분이었었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지도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를 고통에 넣으면, 그를 힘들게 하면 교회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어렵게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를 흔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그는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펄전 목사님이 같은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을 흔들고 그를 힘들게 하면 많은 사람은 영적으로 목자를 잃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던 것이죠.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또한 생각하면 그 크신 베드로도 기도를 필요로 했는데 그럼 그 누가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누구든 우리 각자는 기도를 해주는 성도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지도자로서라기보다 오히려 성도들의 기도의 대상이었고 성도들의 기도가 이루어진 응답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나고 생각난 사람이 마리아, 그리고 그 장소가 마리아의 집이었었습니다. 그녀의 집에 모여 있을 성도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의 누이로 생각이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서는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나오지만 그 아버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언급되지 않죠. 그러기에 아마도 마리아는 남편을 일찍 여의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집은 꽤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기도 모임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 모임도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아주 자연스럽게 마리아의 집에 사람이 모여 있을 것을 그냥 알았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베드로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을 말이죠. 저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정신을 차렸을 때 그 집을 찾아간 것이 너무도 이 모습이 그냥 자연스러웠었던 것을 보면 그들이 정말 자주 모였고 함께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고 끊임없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며 교제했었음을 그냥 이 구절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집을 이렇게 내주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이 아닙니다. 손이 가고 물질이 가고 신경도 많이 쓰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참 귀한 분이죠, 그렇죠? 교회는 그냥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의 도움이 또한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서로 이어지도록 뒤에서 힘쓰는 사람들. 저는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갖고 있는 주님이 주신 여러 자원과 달란트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돕는 사람들로 각자 성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리아 같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보아야 할 사람은 바로 로다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제가 13절에서부터 16절 간단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밖간문을 두드림에 로다라 하는 여자아이가 들으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반가워서 밖간문을 열지 아니한 채 뛰어들어가 베드로가 밖간문 앞에 서 있다고 말하며 음성인 줄 알고 반가워서 그렇죠?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미쳤다 하나 그녀가 확고히 단언하여 참으로 그러하다고 하니 이에 그들이 이르되 그것은 그의 천사라 하더라. 16절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해서 두드림으로 그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 놀라거늘. 로다. 그 이름의 뜻은 로즈입니다. 장미. 이름이 참 예쁘죠? 장미. 그 아이는 아마도 마리아 집에서 일하는 여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자신의 일 중의 하나인 문을 열어주는 것. 그래서 얼른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을 때 뛰어갑니다. 그런데 밖에서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니 참 재밌는 게 문을 안 열어줍니다. 너무 기쁜데 문을 안 열어주고 그리고 다시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문 밖에 베드로 사도가 오셨다고 기뻐서 그 소식을 알립니다. 여기서 저는 로다가 정말 어린 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도 놀라서 문 열 생각도 못하고 뛰어들어가서 알리는 장면. 귀엽죠?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초인종에 울리면 밖에 보면 누가 있으면 엄마한테 막 갑니다. 열어주면 되는데 아 누구누구 형제님 오셨어요? 자매님 오셨어요? 이러면서 문은 안 열어주고 알리려 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로다에게서 보이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어린 로다. 어쩌면 이 교회에서 여러모로 가장 작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회중이 있었음에도 로다라는 아이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 로다를 만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아 네가 로다구나 이럴 수는 없죠. 언제까지 사셨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우리에게는 언제나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모두를 필요하러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지도자부터 정말 작은 아이까지 말이죠. 저는 로다가 회중과 함께 베드로를 위해 같이 기도했다라고 분명히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그녀의 기도의 대상이 문 밖에서 서 계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기뻐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기도가 들어져서 바깥에 서 있으니 말이죠. 저는 교회의 기도와 교회의 간구는 정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지도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합심해서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그 교회에서 가장 작은 존재였던 로다를 이렇게 성경에 적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 전체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교회의 모든 성도가 각자 각자 그렇게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방금 아까 읽었던 5절에서 읽었듯이 끊임없이 모든 교회가 기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정말 강력하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양에 비해 주님은 너무도 과도하게 응답을 해주시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기도의 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원받기 이전에 결혼해서 시라큐스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었다 그러는데 그때 젊은 부부들이 학생들이 모여서 주말에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그런 형 한 분이 계셨는데 법을 공부한 분이었었어요. 그분은 좀 특이할 정도로 뛰어나게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한국에서 잘한 사람이었는데도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고 책을 정말 정말 많이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신약만 50번을 넘게 읽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했습니다. 한번 주말에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17장을 언급하면서 저 산을 옮겨달라 기도하면 옮겨진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한번 저희 보고 기도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보겠다, 옮겨지나. 그럼 자기가 믿겠다. 한번 기도해보라 지금.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뒷구절에 킹제임스 성경, 개역성경에 빠진 구절이 있는 것도 그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어찌됐건 저는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그때 참 이 사람은 불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 자신도 기도에 대한 능력을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정말 실화 같지 않은 실화가 또한 있습니다. 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아시죠? 선교사. 중국을 향해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선실을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여니 선장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선장이. 테일러 선생님, 지금 바람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한동안. 계속해서 바람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이 배가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물에서 물, 그래서 물길이 흐르는 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식인종이 사는 곳으로 알려진 섬을 향해서 이 배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물어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자 그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기로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바람을 좀 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믿지 않는 것 같은 이 선장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장님,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선장님은 항해를 위한 준비를 선원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선장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항해 준비를 지금 시키면 다 저를 미쳤다고 할 겁니다. 바람 한 점 없이 지금 계속 이런데요.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대략 50분이 지나면서 1시간가량 지나면서 그 선장이 다시 황급히 다시 허드슨 테일러의 방에 들이닥쳐 문을 두들기면서 들이닥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계속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선장은 그에게 소리칩니다. 선생님, 기도를 제발 멈추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기도를 좀 멈춰주세요. 라고 말했죠. 참으로 거짓말 같은 이야기로 들리시죠. 우연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풀린 것도 허드슨 선교사의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도 사실 주님의 입장에서는 큰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스스로 제안을 하는 것이지 주님의 능력이 작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든 교회가 한 영 안에서 기도를 같이 할 때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세 단어,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세 단어는 그러나, 교회 성도,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세 사람은 베드로, 마리아, 그리고 로다였습니다. 목회자를 포함해서 교회 성도의 혹은 교회 자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포함해서 정말 작은 아이까지 합심으로 교회 성도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기도 대상이었던 베드로에게 나타난 기적과 같은 응답이 우리에게도 가능함을 믿습니다. 또 하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 마리아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성장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모으고 교제하여 성도가 합심하여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교제하는 데 보탬이 되는, 그래서 교회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조력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급한 교회의 어떤 필요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기도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로다로부터 교회의 마리아까지 모두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 그리고 그런 기도들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갈보리사랑 침례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